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동락 1월 1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주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오랜만에 다른 진행자 없이 저 혼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아주 든든한 게스트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요, 제가 꼭 듣동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2021년을 맞아서 바로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이 녹음을 2021년 1월 4일 첫 출근 후에 하고 있는데 2021년이 되면서 사라지게 된 법안이 있죠. 바로 형법상 낙태죄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 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뭐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법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장도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저희가 10월에 관련 방송을 만들긴 했는데 그런 상태로 2021년을 맞이하게 됐고 임신 중지 처벌 조항이 담긴 이 형법 조항은 자연스럽게 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대로 자연스럽게 삭제가 됐으니 된 걸까? 논의를 이렇게 멈춰도 되는 걸까? 아마 아니겠죠. 이제는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신 중지에 대한 안내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하는 이 공적 자원 시스템을 또 마련하고 뭐 그러려면 관련 법안도 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텐데요. 이런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생산권이란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없이 한 사람이 자녀 계획 여부나 방법,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뜻해요. 작년 말에 방송인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 비혼 출산을 계획했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일본에서 출산한 소식을 전해 이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비혼인 상태에서 인공수정으로 출산을 하는 게 불법으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이 법령과 지원 체계가 모두 배우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체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비혼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런 체계가 자리 잡게 된 데는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뭐 이런 사회적 인식도 한몫했을 거고요. 오늘 좀 저 혼자 주절주절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초대 손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제가 모신 분들은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의 이은진, 이유림 기획운영위원입니다. 쉐어는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꾸준히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단체인데요. 그 누구보다도 오늘 이 재생산권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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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녹음을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쉐어에서 기획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쉐어에서 기획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진입니다.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쉐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어떤 활동 좀 해오셨나요?
네. 쉐어는 2015년도에 이제 장애여성 공감의 제안으로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라는 사업을 시작으로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고 이제 활동가와 연구자, 아까 소개해 준 대로 변호사와 의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재생산권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선거재생산 포럼이라는 걸 2016년도에 결성을 했어요. 그거를 전신으로 해서 사실 쉐어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일단 쉐어는 국내 최초로 성별이나 연령, 장애, 인종, 국적,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성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 지원, 포괄적인 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어떤 통합센터를 지향하는데요. 사실 한국에는 처음이지만은 재생산권이라는 거를 단독 의제로 가져가는 단체가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모델로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플랜트 페어런트후드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도 가지고 있고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재생산권이라는 거를 가장 주도적인 의제로 밀고 나가는 사실 단체였던 것이죠. 단체가 지금은 미 전역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정부 기관처럼 커진 형태인 거고요. 그런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가지고 간 단체가 많거든요, 해외에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 논의가 너무나 중요한 논의인데 많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재생산권 모델을 가져가는 거를. 그리고 우리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양한 전문적인 연구진들도 있고 활동가들도 이렇게 경험 있고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많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걸 해서 이제 셰어를 만들었고요. 이 재생산권에 관련된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2016년도의 과정에 의료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검은 시위에 대응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 검은 시위라는 거는 이제 그 폴란드에서 시작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러 시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열기도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책을 만들었고 또 저희 안에 계신 이제 류민희 변호사께서 매일매일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송이 뭐가 올라갔나 이런 걸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분인데 검은 시위를 대응하고 있던 어느 날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헌법 위헌 소송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하나를.
낙태죄 위헌 소송이.
네. 네. 보통 공익소송을 저희가 그렇게 잡아서 들어가거든요. 처음부터 네. 공익소송으로 간다기보다는 올라가 있는 것을 이제 공익 변호사 집단들이 이제 만나서 그거를 공익소송으로 가져와서 그다음 위헌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설득을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헌 소송도 처음부터 쭉 같이 대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의뢰인을 만나는 거에서부터 쭉 같이 대응을 하게 돼서 그 대중운동과 위헌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연구작업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의 지형을 이제 그려내기 위한 정책작업들 또 위헌소송과 최근에 정부안까지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모낙패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연대활동과 또 정부 정당 각 부처 이런 로비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가 셰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 전문가 집단이 모여가지고 이 한 의제를 다룬다는 게 좀 특별해 보이는데 사실은 셰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 낙태죄 폐지 관련한 또 운동을 해오셨던 만큼 올해가 또 남다르실 것 같기는 해요. 어떠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2020년이 365일로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셰어 활동가 연구자분들 같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감회도 새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틀그라운드 때부터 쭉 셰어가 했던 말이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이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첫 발을 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날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사실 그 날에 울지를 못했어요. 마음은 약간 울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일단은 울면은 진 것 같이 찍힐 것 같아가지고 네. 웃어야 된다. 환하게 웃어서 승리의 미소를 남겨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저에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다음날 기자회견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문을 써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또 강하게
마감
있어서
마감 압박이 또 있으셨군요.
네. 그리고 그날 밤에 뭐 승리 집회 못 가고 집에 가서 기자회견문을 쓰는 그런 슬픈 그런 하루였는데 저 개인적으로 판결은 너무 기뻤지만은 근데 31일 날 며칠 전에 이제 국회 앞에서 낙태죄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기자회견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 인원으로 줄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옆에 같이 모낙패를 오래 해왔던 민우의 동료가 그간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막 이렇게 진짜 뭐 쇼미더머니 같은 느낌으로 이 정도면은 나가서 우승을 할 수 있겠다 느낌으로 막 네. 2015년 뭐랬고 막 이거를 막 읊어주는데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컥하신 거죠.
네, 울컥.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울 수 있게 됐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좀 다른 분들한테 아직 낯설 수도 있는데 사실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비범죄화라는 걸 달성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승리고 그리고 이 승리가 정말 정부안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개수의 의견서가 들어갔거든요. 정말 이거 여성들이 다 하나하나 만들어낸 거거든요. 한 스텝 한 스텝을. 그런 게 너무 가슴에 좀 뭉클하게 다가오는 게 있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뭐 낙태죄를 뭐 조건부로 처벌하거나 이런 게 아예 사라지고 범죄가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된 거니까 그만큼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이 재생산권. 재생산권이 정확히 뭘까요?
임신을 중지할 권리만이 아니라 낳거나 낳지 않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쉐어에서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재생산 권리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법, 자녀의 수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 적혀 있듯이 결정뿐 아니라 행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성과 재생산이라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세트로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성과 재생산 권리라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또 성과 재생산 권리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서 하나가 건강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영어 두음자로는 SRHR이라고도 불리는데요.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라고 많이 불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방송을 만들었을 때 그 재생산권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왜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 재생산권이라는 이 용어는 언제부터 좀 써왔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용어를 써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인권의 일환으로 재생산권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확립한 건 주로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꼽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관련된 움직임들은 있었다고 보여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재생산권이 어떤 이념을 담고 있는 건지 좀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가족계획 서비스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처음부터 인권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3세계 인구 폭발이 정치 경제적인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 그런 계산들이 있었어요. 서구 사회의 냉전 전략 중에 하나였기도 했죠. 그래서 남반구 국가들이 이런 접근법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낸 게 이제 대표적인 게 1974년 부쿠레슈티 세계인구총회였고요. 그리고 이후 유엔 여성 10년을 거치면서 재생산 권리의 보장이 성평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여성의 신체적인 통합성에 기반한 개인의 권리라는 걸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재생산권의 문제의식, 무엇보다 이게 인권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내용은 구체적인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이 재생산권이라는 게 처음에는 인권이라기보다는 이 나라를 이제 운영하고 그쵸.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 그쵸. 인구와 개발의 측면에서 처음에는 접근을 하던 것이 이제 점차 성평등, 인권, 개인의 권리 이런 의미를 획득해 나갔다고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재생산 권리라는 게 낯선 거에는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은 일단 이 리프로덕션이라는 거를 재생산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 말에서 번역이 낯선 거. 그러니까 생식권이라고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생식은 영어로 치자면 프로크리에이션이 더 가까운 것 같고 재생산이라는 건 어쨌든 되게 다양한 차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게 재생산이라는 게 단지 여성이 나 인간이 재생산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큰 사회적 재생산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대체 이 재생산이 어디까지를 말을 하는 거냐, 정의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이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좀 간단해질 것 같아요. 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사회 안에서 길러낸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회와 문화, 이 전체적인 재반에 있는 모든 구조와 조건들이 상관이 없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 권리는 넓은 범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재생산이란 행위 자체가 굉장히 넓은 범위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 이 권리가 왜 이렇게 폭넓은 부분들을 규정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폭넓은 부분들을 왜 담아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 인권 규범이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권을 더 중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에서는 제가 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은 이 응답자 중에 7.1%만이 이 선과 재생산 건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가 좀 더뎠던 걸까요?
논의가 없었다기보다는 이 재생산 권리라는 것을 재생산 권리라는 말로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 아래에서 내용이 통합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논의가 여성계다 노동계 인권운동 진영에서 충분히 있어 왔죠.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계 안에서도 그러한 의제들이 있어 왔죠. 사실상 이제 모성에 대한 권리, 모성권, 예를 들어 뭐 일가정 양립의 정책, 그다음 부성권, 그다음에 저출산 정책에서 이게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지만은 모성 사망률을 낮춘다던가 뭐 신생아 사망률을 낮춘다던가 이런 건강에 개입하는 정책들도 사실상 다 재생산권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모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국가의 인구, 국가의 질 좋은 인구를 늘리는 방식 이렇게 국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거나 또는 이 권리들이 굉장히 분절적인 방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재생산권이라는 큰 태거리 안에서 큰 인권의 자장 안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논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에서 여성이 어쨌든 정치적 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수시민, 소수자로서 소수자인 여성 시민이 가장 먼저 정치적 장에서 인식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모성권이죠.
네.
모성권으로 권리를 부여받고 모성권으로 뭐 정치적인 뭐 방식으로 인식이 되고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이게 한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생산권이라는 용어에 생소한 것과
맞아요.
재생산권 패러다임에 친숙한 것은 좀 다른 것 같고 사실 후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틀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유림쌤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사실 학계에선 2000년대 중반 정도에 한 차례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됐습니다. 학술대회 제목이 2004년에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라고 열렸었고요. 한국의 낙태죄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은 프로초이스라기보다는 재생산권 패러다임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공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줄여서 임출넷이라고 하는데요. 임출넷의 활동도 사실 재생산권 프레임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16년 이후에 검은 시위, 이런 대규모 네. 낙태죄 폐지 운동이 전개되면서는 이제 더 이상 학계라는 좁은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이제 집회, 거리에서 광장에서 울려 퍼지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는 아예 구호에 직접적으로 뭐 포괄적 재생산권 보장 이렇게 되기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의식이 통하는 구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뭐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저출생 대책은 여성이 아닌 국가에게. 이런 것이죠. 제가 짐작하기에는 사실 이때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낙태죄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라는 시도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그 분홍색 가임기 여성지도라든지
아, 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겹쳐 보였고 이게 당연히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재생산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오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되게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되게 이 재생산권이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이거 관련한 운동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도 있어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잠시 셰어의 작년에 하셨던 활동만 몇 개 좀 짚어볼게요. 작년 4월에는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셨고요. 또 10월에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을 마련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를 내셨죠. 저는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셰어는 어쩌면 이 헌재 결정 이후 지금 상황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좀 미리미리 좀 대비책을 마련하신 느낌이랄까요? 좀 제 추측이 맞는지 활동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 책 제목이 배틀그라운드인데요. 배틀그라운드 나와서 북토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시기가 딱 이렇게 낙태죄 폐지 운동 겹쳐서 북토크를 정말 전국을 돌면서 많이 했는데 그 주변에 막 출판계에서 막 엄청 놀리더라고요. 너네는 무슨 북토크계 장윤정이냐, 뭐 지역 축제는 다 돌아다닐 예정이냐, 막 이렇게 네. 엄청 놀렸는데 근데 저희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배틀그라운드는 폐지 이후부터다. 판결 이후가 진짜 배틀그라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근데 저희 스스로도 정말 지칠 정도로 그 말을 하고 또 그 이유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데뷔를 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입법 공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사실상 굉장히 미미한 형태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는 건 아니었고 근데 그 예측을 하는 게 저희가 딱히 뭐 되게 뭐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쌀을 던진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네. 되게 많은 국가들에서 그런 식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고 많은 국가들에 사실 지금 재생산권이 퇴보하는 그런 상황들도 역시 봤기 때문에
네.
이런 법적인 제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드러내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고 사실 그런 배틀그라운드 막 북토크를 다닐 때 은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영롱하신 분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 네. 그때는 이제 활동 전이셨군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낙태죄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낙태죄 폐지 운동을 되게 많이 다녔죠.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도 전부 다 다니면서 이제 관찰을 하고 그럴 때 이제 또 자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리에서 들었던 얘기들, 현장에 들었던 얘기들을 다 미리미리 해놔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뭐 다 정말 의미 있게 봤었어요. 그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게 정말로 정말 이제 필요하겠구나. 뭐 그 전부터 사실 필요한 것이지만 올해도 정말 중요한 그 가이드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 10월에 이제 공개를 하셨던 이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재생산권에 대해서는 그래 이런 이런 권리가 재생산권이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하나의 기본 법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을 좀 보면요. 1장에서 성적 권리나 재생산권 뭐 이런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월경, 피임,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보조생식 기술, 임신 출산과 임신 중지, 포괄적 성교육 이런 등등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또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유념해서 작업을 하셨는지 작업 과정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낙태죄 폐지 운동의 물결 속에서 되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열망을 담아내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뿐만 아니라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여러 젠더 이슈들이 조명을 받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여성이라서 겪는 폭력, 억압, 차별 같은 것들을 잘 인지하고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역할을 다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국민 중에서 88%가 입법을 원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다고 봤어요. 그걸 담아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입법 내비게이션 팀인데요.
네,
앞으로의 입법의 이런
네, 방향을 제시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빠른 최적기를 안내하는
네.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이렇게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작업하시는 데는?
꽤 걸렸다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적게 걸렸다고 해야 되나 사실 이거를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판결 이전부터 계속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침과 방향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 정부의 권한과 활동의 규준 절차 조직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입법 형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도가 높은 법이에요. 지금 되게 다양한 정책과 법들이 사실상 만들어져야 되는 공백이 큰데 이 전체에 대한 방향성의 그림을 제시하고 그 전체의 방향성이 사실상 국회의 구성이나 내각이 달라지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법적인 밑바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기본법이라는 형식을 택했고 이거를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셰어의 멤버들도 사실 직업이 한계가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정말 정의 멤버를 모아서 이걸 진짜 끝을 내자라고 시작을 하고 나서는 한 6개월? 6개월 정도 바짝 이렇게 했죠.
말씀해 주신 대로 기획 자체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부터 계속 있으셨던 것 같고 4월 초에 저까지 이제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초안을 되게 빨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초안만 가지고서 여러 단체들을 모셔놓고 외부 단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드백을 얻어서 10월 달에 공표를 하게 됐고요. 해설집의 경우에는 11월 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뽑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법이라는 게 굉장히 선언적인 것들, 교육적인 효과들, 큰 방향성들, 그리고 이제 권리의 내용들을 잘 담는 것들이 중요했고 추상도가 높은 법의 형식이기 때문에 해외 입법례들이나 국제 인권 규범들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안을 뽑는 것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지옥 같은 과정이었는데 네. 이제 조문 한 100개를 놓고 이 모든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저희가 경험한 모든 현장과 실질적인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충돌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잘 만날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그냥 기본법으로만 제시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 권리가 대체 무슨 권리지라는 거를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정말 처음에 막 썼을 때는 기본법이지만 시행령까지 달려있는 느낌으로 법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나중에 정말 많이 덜어내긴 했는데.
덜어낸 거예요?
정말 많이 덜어냈어요. 아. 거의 막 기본법이지만은 각주에 가면은 무슨 뭐 정부 시행령까지 담겨있는 형태의 네. 정도로 저희가 네.
굉장히
막.
굉장히 상세해졌었거든요.
네. 그 저희 막 변호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법에 사실 보장해야 된다에 보장해야 된다라고 쓰면 되는데 반드시 이런 말은 필요 없거든요. 법문에. 근데 이 마음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누가 네. 이렇게 조문에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고 써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그런 해프닝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저희가 추상성 있는 그냥 문장을 기본법의 그 틀에 맞게 딱 제시했을 때 이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걸 해석할 만한 그런 정도의 역량이라도 과연 정부와 사법부가 가지고 있나라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자세해지기도 하고 또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5개 장, 153개 조문을 가진 거기에 해설까지 달린 모습으로 네. 완성이 되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보면서 되게 구체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뭐 월경이나 피임이나 이런 뭐 성별 확정 약간 이런 등등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 기본법 뭐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느꼈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게 뭘까? 좀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많은 조항들 중에서 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이 제2장이 정말 마음에 들고 그중에서도 꼭 하나를 딱 찝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10조를 꼽고 싶어요. 10조가 이름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성폭력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슬픈 현실이기도 하겠죠. 여성들이 성을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로부터 방어할 권리 혹은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까지만 얘기하는 게 되게 슬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이라는 것은 쾌락이고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었고 또 저희 재정 과정 중에 N번방 같은 사건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일탈계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있었잖아요. 그게 네. 되게 안타까웠는데
성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게 또 권리다. 그리고 성적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사회적인 악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그 N번방 사건 이후에 아니 피해자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 권리선언을 쓰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성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순간 폭력에 대해서 구제받을 권리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요. 것이 되는 것인지 억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잃어버려야지만 소수자는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무결해야만 네. 그 권리를 보장받는 네. 건지
근데 성은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기본이고 그럼 향유함과는 별개로 차별이나 폭력, 사회적 낙인, 억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다른 구제를 받아야 되고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공들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법안을 만들면서 이제 기본법보다 조금 나가더라도 이거는 꼭 규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봤을 때 법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기본법이 아닌데 싶더라도 우리는 더 써야겠다. 우리는 말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말하고 끝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포괄적 성교육 같은 부분도 그때 이제 만들던 과정 중에 이제 성교육에 관련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법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성교육에 대한 법안들을 참고를 하면서 가져왔어요. 사실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냐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이 성교육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 이 사람이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장되어야 되는 학습권은 무엇이냐, 평등권은 무엇이냐, 성교육이 보장해야 되는 인격권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사실상 많은 해외 입법례들이 성교육을 법제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과 재생상의 건강 및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인권에 기반하여 성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하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교육의 의미를 전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생애 전반에 걸쳐 그러니까 저희가 학령기나 뭐 청소년만 성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아니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성교육은.
정말 필요하죠.
네. 아주 또 특히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죠. 네. 네. 모든 사람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와 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또 30조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에서 포괄적 성교육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교육에서 어떤 우리가 사회적 가치들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권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절차 같은 경우도 영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법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서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부분들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뭐 청소년이나 여성일 경우에도 여성 감정적일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런 의료인의 개인 편견이나 또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기본법의 형식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법의 형식이든 아니면 각 법률에 이제 쪼개서 넣든 아무튼 이런 정신을 담은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기본법을 만든 다음에 그 아래 특별법 그 시행령, 시행규칙식으로 쪼개서 넣는 건 정말 실무적인 절차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형식에서 벗어난 내용도 실제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셰어에서는 이 기본법을 만들면서 이 기본법을 보장받아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서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권리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보장된다는 것이 기본법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차별 강력 폭력 낙인을 줄여서 차강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차별 낙인 폭력 뭐예요?
차별 강력 폭력 네. 사회적인 낙인.
근데 저희가 이 네 개가 법에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저희끼리 차강 폭력 차강 폭력은 어디 갔냐 막 차강 폭력 없고 막 이렇게 줄여서 네, 네, 또 줄임말로 네. 불렀는데 차강 폭력이 없어야 되고 또 국적 나이, 인종, 성적 지향이나 선별 정체성, 장애나 질병의 유무, 혼인의 지위나 이주의 지위 이런 것 등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는 것이 기본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권리의 주체라는 거, 기본권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굉장히 급진적인 투쟁인 것이고 또 더 큰 평등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떤 민주주의 실현을 하게 하는 활동이 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이 권리 주체라고 말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재를 특별히 고려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장애인, 뭐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존재들을 고려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2장에서 첫 번째 조문인 제8조의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조문입니다. 8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과 재생산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 나이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제5조에 차별 금지 및 평등 조문을 이미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얘기한 거거든요. 장애와 네. 나이를. 한 번 더 얘기한 이유는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들이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이유로 자기결정권이 부인되곤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림쌤이 앞서 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설사 이 사람들에게 자기결정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이 권리를 부인할 이유는 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결정을 지원하고 보조할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기본법에서는 8조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이런 장치들이 뭐뭐 있는지를 몇 가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게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제3장에서는 국가가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을 세울 때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지원, 보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규정 같은 것들을 계속 둔다든지요. 제43조에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둔다든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쓴 것에는 또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고려한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용어 하나하나 고를 때도 굉장히 조심을 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독자분들이 성소수자를 곧바로 떠올릴 만한 대목은 아마 뭐 차별금지 사유에 나열을 했다던가 아니면 제6장 성별 정정 및 성별 확정의 장의 존재에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란 용어에도 그런 고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4장이나 제8장 같은 곳에도 권리 주체가 모든 여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월경, 임신, 출산, 임신 중지가 여성만이 경험하는 사안이라고 그동안 여겨져 왔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이걸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섹스, 그러니까 간성이라고 불린 네. 존재들이라든지 트랜스젠더 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이들의 존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기본권이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를 상정해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체가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기본법을 보면서. 그런 점을 항상 유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책을 앞으로 세울 때나 뭐 법안을 만들 때나요.
네.
이 기본법은 어딜 가면 볼 수 있나요?
저희 셰어 홈페이지에서 PDF 본과 해설본 모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쉐어의 후원회원, 저희가 저희 후원회원들을 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희 쉐어의 후원회원 조이님이 되시면은 이제 무료로 인쇄본을 보내드리고 있고, 아, 그게 네. 아니더라도 소정의 후원금을 내주시면은 저희가 인쇄본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공지사항 듣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이어나가 보죠. 듣똥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어요. 광고 문의는 smarter@golbaengi.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플로어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K-POP으로 읽는 MG 유니버스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발매된 K-POP에 담긴 이 사회, 문화 트렌드를 짚으면서 이 MG세대의 성장 스토리를 그려보는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콘텐츠는 플로어에서만 들으실 수 있어요. 아주 재미난 콘텐츠입니다. 플로어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듣똥나 진행자 저 홍상지 기자와 쉐어의 이은진, 이유림 기획운영위원과 함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현실에서는 이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헌법 36조 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좁은 개념으로 재생산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뭐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이 존재를 하고요. 아까 차강폭락이 존재를 하죠. 두 분은 이 현실에서 이 권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과 재생산이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되게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 초반에 운동을 할 때는 재생산권 대체 뭐야? 너무 생경하고 친숙하지 않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접했는데 점점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갈수록 재생산이 아니라 권리 부분이 생경하게 느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게 여성들의 모성 본능이고 생물학적인 운명이고 국민의 의무이고 이렇게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라는 인식 그리고 권리로 실현된 모습에 대한 상상력의 부족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많은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근데 너무 낯선 얘기인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참 나누다 보면은 사실상 나의 몸이나 나의 어떤 그런 성에 대한 경험들을 한 번도 권리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정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낙태는 숨어서 해야 되는 거. 성병이 걸린 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의료기관에 가서 성병이 걸렸다고 의사한테 무시를 받아도 그거는 내 권리가 침해당한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큐어와 재생산권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셨는데 사실상 저는 욕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모방인데 사실상 지금은 우리 아무도 욕망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고 그 최근에 그 사유리 씨의 어떤 출산과 사유리 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보면서 네네. 사실상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나의 삶,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성, 나의 어떤 자기결정권, 그리고 내가 가족을 만들거나 가족을 맺지 않을 권리 그리고 내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파트너와 그냥 단순히 어떤 결합의 형태와 가족의 형태를 단순하게 상상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그 파트너의 관계와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차원으로 욕망하고 상상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왜 보장되지 않는지 왜 국가는 나의 이런 권리들을 억압을 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질문과 상상력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네, 권리 혹은 유림쌤이 말씀해 주신 욕망 이런 거랑 이런 거에 무슨 뜻인가를 좀 명확하게 드러내기에 좋은 방식이 이제 바니어를 좀 보는 거인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허용? 이런 말이 바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낙태죄 폐지 운동할 때 뭐 그럼 허용하란 뜻이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이 허용이라는 거는 허용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소명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또 규제를 남겨두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처벌을 면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낙인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벌 또는 허용의 구도 자체를 부수기 위해 필요한 게 권리. 라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권리로서 주어졌을 때 다양한 방식의 욕망들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허용이라고 얘기하면 허용될 만한지 그 경계선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와 열악함을 증명하는 문제로 가지만 권리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설이 있냐 그 제도와 시설을 마련할 국가한테로 눈길이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두 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본법을 보면서도 그래 되게 당연한 말이다.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이걸 내 권리로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사소하게 그냥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에 따라서 피임용구와 피임약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 또 제4장 월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에 따라 월경용 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월경용품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조문들도 있고요. 진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권리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냥 뭔가 나의 되게 사적인 영역에서 내가 뭔가 되게 알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영역이라고만 좀 여겨지고 사실 이거 되게 당연한 권리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권리가 뒷받침돼야지 또 욕망할 수 있는 거고 좀 그런 사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안에서 욕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이 아 참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재생산권은 이게 단순히 이제 내가 그냥 스스로 나 뭐 내 몸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실 주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을 둘러싼 뭐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조건 속에서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라와 사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라와 사회는 이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사실 2017년도에 UN이 이제 재생산권을 리프로덕티브 헬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이제 한 국가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재생산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를 이제 글로벌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국제 기구들에서 아프리카 이제 대륙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요. 2017년도에 유엔이 새로운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 기반해서 재생산 건강을 측정하는 방식을 좀 바꾼 건데요. 거기서 드러나는 가장 큰 변화가 국가라는 주체가 굉장히 선명하게 기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인디케이터들을 좀 보시면은 국가가 피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재생산 건강에 대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 장애물을 없애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임신 중지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개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 국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 유엔에서 성평등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다라는 인식과 성과재생산 권리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보장만이 차별을 낮추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인식이 지속가능의 발전의 이제에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정부와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떠올리자면은 정말 이 영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누락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뭐 법률적인 어떤 입법의 영역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끝도 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본소득당의 후보자가 보건소에 피임약과 미프진을 비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거를 봤어요. 사실 모나페의 10대 요구들, 여성들이 거리에서 외쳐온 요구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정책으로 옮기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정치인들에게도 기회가 왔다. 본인들이 얼마나 성평등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권리에 대해서 여성들을 닥달하거나 응징하거나 처벌하는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여성들이나 이 시민의 건강, 소수자의 건강, 사회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지 정치인 각자들의 인식과 수준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저희도 자문하고 네. 하겠다. 네.
근데 지금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네. 2021년 딱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낙태죄가 폐지가 됐고 여러모로 공감도 가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다른 국가들은 이 재생산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논의 지점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성과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생소하거나 기존에 없던 권리를 창조한 건 아니에요. 은진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신체의 자유와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자기결정권, 그리고 뭐 출생이나 생식력을 위해서 도구로 취급되지 않을 권리들, 그 인격권이죠. 그다음에 일과 학업,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평등권, 이런 것들이 되게 분절되어 있던 것들이 재생산이라는 영역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연관지어서 파악해야 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몸과 생애, 자기 통제의 문제와 이제 연결되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틀이다라는 걸 재생산권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성과재생산의 영역이 굉장히 집합적이고 아우르는 틀이 크기 때문에 각자 국가에서는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국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 권리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생소한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보장이 높은 국가에서는 또 전반적으로 보장이 잘 되어 있기도 하죠. 뭐 노동에 대한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거, 평등에 대한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재생산권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다른 방식의 논의의 과정 같은 건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프진 도입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프진이 굉장히 일찍 도입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늦게 도입이 됐어요.
먹는 유산 유도제를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이제 뭐 골반 초음파를 봐야 된다던가 이거를 산부인과 의사만 쓸 수 있다던가 이런 제약들이 있는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제약들이 있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을 써본 거예요. 약을 써본 이후에 아 근데 이거 약을 써봤더니 실은 1,000명 중에 한 명이 나오는 자궁의 임신을 감별하기 위해서 모든 여성들이 웨이팅을 하면서 의료 서비스 또는 의료 자원을 이렇게 쓰면서 골반 초음파를 볼 필요가 없더라. 그냥 약을 먹으면은 아무런 배출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병원에 오는 그 여성만 골반 초음파를 보고 확인을 하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의료인들 스스로 논의를 해가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한 다음에 그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1년 뒤에는 초음파 없이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미프진을 복용을 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되게 다운탑과 탑다운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논의의 방식들. 그러니까 단순히 찬반 프레임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밥그릇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 어쩌고 이런 식의 논의가 아니고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했을 때 좀 다른 새로운 정말로 선도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사실 지금 캐나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범죄와 형법상에서는 낙태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낙태죄를 정말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두 번째의 국가가 된 셈이거든요.
네네.
되게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가 이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2021년을 맞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2021년에 낙태죄 없는 첫 해를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에르노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임신 중지 경험에 대해서 쓴 사건이라는 책과 관련해서 그 아니 에르노가 인터뷰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에르노는 굉장히 자전적인 글쓰기의 거장으로 꼽히고 그래서
뭔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데 주저함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아니 에르노조차도 낙태죄가 없어지고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선 이제서야 처벌 없는 첫 해를 맞이해서 첫 발을 뗐으니까 낙태죄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이나 사회적인 낙인의 강화 때문에 침묵하고 있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통로가 이제는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들을 수 있게 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재생산권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림쌤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저희 셰어 기본법 냈을 때 오승희 판사님이라고 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제 선배예요.
이렇게 네, 또
젠더 파악을 네. 하신 또 굉장히 네. 훌륭한 판사님이 저희 기본법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 추천사에서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전하면은 선거 재생산의 권리는 마치 인간이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듯한 기존의 추상적 권리론에 육체성과 시간성을 부여하는 비교적 새로운 권리담론 중 하나이다. 우리는 아무런 시공간의 제약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자기결정을 행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펼쳐나가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몸이라는 공간에 기반하고 타인의 몸과 교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존재이다. 이 새로운 권리론은 나의 몸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좌표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의 깨달음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선거 재생산의 권리는 그동안 적절하게 대변되지 못했던 우리가 육체성에 기반하여 가지는 욕구, 성적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욕구, 재생산 활동에 대한 욕구를 긍정하고 사람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더 솔직한 인권 개념을 정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권리체계이다.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써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정말 인간이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금의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쨌든 사회라는 것 안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함께 살아가는 행위를 해나가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권리라는 개념에 이 동료 시민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지속할지를 이 고민하는 과정에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 인권이라는 개념에 법이라는 영역에 사회제도와 정책에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과정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로 이 선거재생산의 권리가 지금 정말로 이야기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셰어는 올해 무슨 일을 할 예정인가요?
셰어는 2021년에도 아마 바쁘게 과로의 해를 연장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2020년에 했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활동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만들었던 입법 내비게이션 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법을 가지고서 다양한 다른 기본법 정책 영역들과 함께 연속 간담회를 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함께 가이드북을 만들었던 셰어의 친구들 팀은요. 곁에 함께 가이드북이 상담자 의료인을 위한 가이드북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일반인용 가이드북을 제작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브리바디 플레저랩이라는 팀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띵동식당 성교육을 했었는데요. 2021년에도 그 성교육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번에는 성교육 강사 대상의 교육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올해도 아주 바쁜 한 해를 보내실 1년을 10년처럼 쓰실 예정인 것 같은데 셰어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요. 저는 참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재생산권이라는 게 되게 많은 것들이 상호작용해야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그래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이런 이런 권리가 있어 플러스 타인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건 또 이제 나라의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권리 행사가 어렵다면 사실 그동안에는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했다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와 이슈들을 이 재생산권을 통해서 많이 좀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분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새삼 잘 이해하고 갈 수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정말 감사하고 오늘 나오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저는 사실 듣동라 굉장히 애청자로서 나와서 너무 기뻤고 사실 오는 길에 이제 친구들한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면서 아, 나 듣동라 녹음하러 간다 그러니까 다들 약간 이은진 많이 컸다 막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팟캐스트에 대한 약간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 그 욕심보다는 네. 전에 다른 팟캐스트를 나갔을 때 그 네. 팟캐스트를 듣고 그때 말해도 돼요, 다른 팟캐스트 이름?
아, 네, 그럼요.
그 예스24에서 강하나 작가님이 하신 팟캐스트에 나갔을 네네. 때 그 팟캐스트를 듣고 수신지 작가님이 곤이라는 만화를 기획을 맞아요. 하셔서 네. 네, 또 연결이 이렇게 돼서 또 이번에 세화가 발족할 때 저희 쇼에 축전을 또 그려주셨거든요.
아,
네, 초이로 가입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또 이 활동이 듣동라는 워낙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니까 또 다양한 작업으로 재밌는 활동으로 저희와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많은 분들을 이 기회로 만나 뵙지 않을까 그런 두근거림과 설렘을 안고 왔습니다.
네. 두 분 이제 보내드릴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의 이은진 이유림 기획운영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1년 이 낙태죄 폐지 이후에 이 재생산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